오늘 본문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1절 4월 1일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타이틀처럼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를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 이 생명의 삶 4월 달이 아닌 3월 달 후반부 쪽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열국에 대한 징계,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에 대한, 시돈에 대한, 에돔 나라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나 그들을 힘들게 한그 열국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묵고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또한 심판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봤던 건 두로에게 내었던 내리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나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입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내용을 주 내용이면서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그 나라에 대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야 하는 또 따라야 되는 것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기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2절, 3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는 말 자체가 이 악어라는 말이 좀안 좋은 말입니다. 이 악어에 비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국력과 이 부에 도취되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이 악어.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악어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어같이 되어서 자기의 그 성취하는 거, 이뤄놓은 것을 막 교만해서 이렇게 막 거들먹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 애굽 사람 이 특히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일강에서 오는 그런 모든 풍요와 거기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나 똑같죠. 결국 바로 왕이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신처럼 경배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신성 모독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가 창조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징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범한 그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들 놔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황무하게 황폐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 4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29장 4절에 보면은 마치 그들이 악어 같은데 이 악어를 그 너희들 강 가운데서 끌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고기가 네 바늘에 붙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에서 끌어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고 바깥에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서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떨어지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겠다. 완전히 애굽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 멸절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자만심, 교만, 더 나아가서 그 자만이 결국 신성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자만심, 교만함이라는 것에 그 어떤 끝 도착한다는 것은 마지막 자만, 교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 나름대로 성취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 이런 모든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얻고 인간이 모든 성취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만심이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만심이 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건 다 이루는 것이야, 나의 이성과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똑똑함으로 내가 결국 모든 것을 성취했다. 바로 이 애굽에서 이 애굽왕 바로가 말한 거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이 오게 한 이 강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자기 자긍심과 자기 교만에 쌓여서 살아갔던 이 바로 왕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한 두로 왕도 봤죠. 두로 왕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해상무역을 해서 풍부하게 얻었던 그런 모든 물질과 그런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아하 잘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끝까지 올라갔던 그 교만에 대해서 두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긍심의 끝, 자만심의 끝,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번영의 상징이었던 해상무역을 자기네들이 다 잡고 있었던 그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바다 속으로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바다, 자기들이 가장 그곳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다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정말 자기들이 정말 모든 부요와 모든 물질과 모든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나일강에서 너희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모든 들짐승에게 사로잡히고 먹히게 하겠다, 결국 내가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곳, 자기가 가장 내가 원하고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출처가 되는 그 나일강에서 바로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고 결국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뭡니까? 다른 나라의 핍박과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국 징벌받게 되는 거죠. 누구였죠? 나중에는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는 바사 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에 의해서 이제 애굽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완전히 6절에 보면 갈대 지팡이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이렇게 자기 자만심의 끝까지 올라갔던 이 나라를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래서 고기 가운데 고기를 완전히 그곳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로 먹이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대상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연이 아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지팡이라 이렇게 말하죠.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결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대지팡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팡이긴 지팡이인데 사람이 지팡이를 잡으면 거기에 의지가 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지팡이를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딱 의지해 보세요. 갈대가 힘을 버텨주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힘을 체중을 버티겠습니까? 금방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게 갈대입니다.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바로 의지를 해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외세가 침략하고 어느 나라가 뭐 바벨론이 침략하든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옆에서 아수르라든지 주변의 열강의 국가, 힘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바벨론이 항복을 요구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항복하라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이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의 뜻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보여주는 그런 힘은 있었어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그래도 나라가 병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하니까 그럴듯하죠.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고 도움이 될 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 이 나라에게 내가 좀 기대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바벨론아가 싸워서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런 외적인 그런 어떤 힘과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기대고 나름대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능력이나 외적인 모습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접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우리 모두에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우리의 마음을 어떤 세큐리티, 마음 속에서 어떤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애굽이라는 날은 갈대 지팡이와 같이 쉽게 부러지는 그런 의지의 대상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할 그럴듯한 것을 여러분 신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거 신뢰하면 될 것 같은데 신뢰했는데 그것이 부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게 신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딱 붙잡았는데 그것이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신뢰가 아니야. 그거 안만 붙잡으려 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은 너의 참 신뢰가 아니야. 내가 너의 참 의지고 네가 참 의지하는 기대는, 참 신뢰는, 신뢰의 대상은 나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대지팡이를 붙들지 말고 영화는 우리의 의지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 저기 그 애굽은 더 이상 너희들의 갈대 지팡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애굽 땅 밀돌에서 수레네 구수 지점까지 황폐한 황무지가 곧 사막이 되게 된다. 강이 있었던 나라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여기 10절에 보면 40년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사로잡힌 자들 14절에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곧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40년 동안 황폐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여러 민족 가운데 12절에 보면 해치게 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돌아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미약한 나라가 된다. 이 미약한 나라가 된가? 애굽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돼요. 애굽이 이때 다시 돌아오게 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한테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한테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아까 이제 페르시아한테 또 잡히게 되고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미약한 나라 약소국가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교만 때문에 자긍 때문에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신성 모독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셔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것을 행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잘 되지 않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의지의 대상이 부러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40년 동안이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나를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십니다. 애굽에게 행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너희들을 자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 불변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스겔이란 시점이 에스겔을 쓰고 있는 이 에스겔의 에스겔서를 쓰고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한테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만약에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성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기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징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나라로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지정학적인 세계 정세가 아니다. 지리적인 상황이 변화가 아니다. 나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계속 초점을 시키십니다. 나를 경배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반면에 그날에 이렇게 애굽을 징계할 때 나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뿌리도다 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뿌리라는 것은 옆에 써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힘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맞아요.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나타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먼 훗날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실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억시켜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만 갈대지팡이가 아닌 우리가 생각했던 의지의 대상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은 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인간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우리들이 의지의 대상들이 하나씩 두 개씩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가 때때로 정말 그것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점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의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들으시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